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중재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정전 합의에 나섰지만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트위터에 아르메니아군이 밤에 간자시 주거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7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부터 분쟁 지역인 나고르고 카카라하바를 중심으로 격렬한 교전을 이어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으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차잉잉원 타이완 총통이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10일 건국일 기념 연설에서 중국 당국이 적의를 해소하고 양안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동등함과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도록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단계에서 양안 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상호 존중과 선의, 이해의 기반에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차이 총통은 덧붙였습니다. 차이 총통은 한편 타이완 해협 반대편에서의 도발과 군사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방어 전투 역량을 현대화하고 비대칭 군사 역량 강화를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텐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신종 코로나 확산 문제로 주말 전화통화를 했다고 캐나다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통화에서 두 정상은 현재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데 논의하고 양국 경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이 더 긴밀하게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코로나 유입 확산 방지 대책본부는 지난 하루 동안 모스크바를 포함한 전국 85개 지역에서 13,634명이 새로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누적 확진자가 129만 8,718명으로 미국과 인도, 브라질에 이어 전 세계 4위 규모입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모스크바시는 지난 5일부터 모든 학교에 2주간 가을방학에 돌입하고 회사원 30% 이상을 원격 근무체제에 들어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브라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가 15만 198명을 기록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하루 만에 사망자가 339명 발생했고 확진자는 하루 새 2만 67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08만 263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감염자 수는 미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기준 인도의 신규 확진자는 74,38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또한 이날 918명이 신종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인구 13억 정도의 인도는 신종 코로나 진단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전국적 봉쇄령을 내렸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퇴진 시위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지난 10일 저녁 1,000곳 넘는 이스라엘 전역에 네타냐후 총리를 비탄하는 집회가 열렸고 시위 인원은 수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테라비브에서는 가두행진을 벌이던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 참가자 8명을 체포했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이번 시위에 시민 20만 명이 넘게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부터 뇌물수수와 부패 혐의, 신종 코로나 대응 실패 등을 이유로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의회는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집회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집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러시아의 중재로 여전히 아르메니아가 정전 합의에도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외무부는 공격을 감행해 7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양국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입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도쿄에서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4개국 회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조선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 후에 입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는데요. 그동안의 경과를 먼저 좀 최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힌 것이 지난 2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0시 45분에 인터넷 트위터에 직접 올린 글에서 자신의 그 감염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는 격리와 회복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함께 극복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백악관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관저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에 메릴랜드에 있는 월터리드 군 병원에 입원해서 한때 좀 대통령의 상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백악관 주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렘데시비르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리제네온이라는 특수 항체 치료제를 투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약품을 투여한 덕분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하면서도 트윗과 통영상을 올려서 자신이 건강하다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병원에 있으면서 트윗에 그 4분짜리 동영상을 올려서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할 때만 하더라도 병원에 대개 열흘에서 한 14일 그러니까 2주가량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5일 오후 6시 30분에 이제 사흘 만에 그 군병원에서 퇴원해서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는데 대통령이 과연 코로나에서 완전히 완치가 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할 당시에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퇴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대통령 주치인 콜리 박사는 8일 백악관을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치료 과정을 모두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를 매우 잘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병원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이후에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면서 코로나가 더 이상 진행된 징후는 없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치료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밤이라도 집회를 하고 싶을 정도로 나아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고 최소 10일에서 20일까지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빨리 활동을 재개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날 미국의 텔레비전들은 그 장면을 다 중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 도착하자 또 곧바로 마스크를 벗으면서 또 건재하다는 그런 또 선신호를 보내고 했는데 백악관으로 돌아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저녁 이제 백악관으로 복귀한 다음에 점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적인 그 대통령 일정,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병원에 있을 때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로버트 오브라이언 안보 보좌관으로부터 계속 그 화상으로 안보 외교와 관련된 그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백악관에 복귀해서 점차 그 정치 일정 또그 유세 이런 것에 이제 재개하는 듯한 그런 그 언행을 했는데요. 6일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민주당과의 그 경기 부양책 협상을 중지한다 이렇게 트윗에 알렸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날에는 미국의 대선 2차 TV 토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이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지난달 29일 날 1차 TV 토론을 가졌고요. 원래 그 15일 날 이제 2차 TV 토론을 가질 계획이었는데요. 이 토론을 주관하는 위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해서 2차 TV 토론을 화상, 그러니까 영상으로 컴퓨터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나는 이미 코로나 치료를 마쳤다 이렇게 하면서 2차 토론을 예정대로 현장에서 직접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토론이 좀 불투명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마 15일 토론을 건너뛰고 22일로 예정된 3차 토론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좀 불분명한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를 한 달가량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것인데요. 그러면은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여기에 크게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경미한 감염 상태에서 2주 또는 그보다 빠른 시점에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면 선거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그동안 무시해왔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가볍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복귀를 하게 되면 자신이 옳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했던 이런 코로나를 몸소 제압했다. 이런 영웅 스토리까지 쓸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건강이 예상외로 나빠진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요. 또 치료 기간, 격리 기간 이런 것들이 길어져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캠페인 일정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또 그동안 코로나를 무시했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타격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좀 상당히 좀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그 상황이고요.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쪽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예정대로 지금 현장에 임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자 그 바이든 민주당 그 대선 후보는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그동안 예정됐던 무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7일에는 그 공화당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민주당의 그 부통령 후보인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TV 토론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신 공격보다는 정책, 주로 코로나 문제에 대한 그 행정부의 대응, 또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것에 그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400명대인데 미국은 21만 명에 달합니다. 인구 규모를 감안해도 미국은 사망자가 참 많은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좀 그 이유가 있는 주장입니까?
네. 지금 전 세계 사망자의 5분의 1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망자 21만 명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참전했던 5개 주요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일단 이처럼 미국의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감염자가 많은 탓이고요. 이렇게 감염자가 많은 이유 중에 주된 이유로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시아 지역의 사망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마스크 착용 때문이다. 이런 분석과 아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마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이 한 요인이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에 그 미국에서는 경제 재개를 강행했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돼서 사망자가 더 늘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악화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경제 재개를 강행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습니다. 또 한편에서 코로나 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무증상 감염세가 확산됐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부 젊은이들이 코로나 위험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서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21만 명을 넘는 세계의 5명 중 1명의 사망자가 미국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선거 판세를 뒤흔들 옥토버 서프라이스 그러니까 10월에 이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옥토버 서프라이스는 뭐 물 건너 가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그 한국 정부는 이제 종전 선언에다가 그 미북 대화 재개를 골조로 하는 모종의 그 옥토버 서프라이즈, 한국말로 하면 10월의 이변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한 2년 만에 다시 제기를 해서 뭔가 좀 미국과 한국이 10월에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뭔가를 좀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있었고요. 또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 측 당국자를 그 워싱턴에서 만나서 미국과 한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런 관측이 힘을 얻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갑자기 이제 정치 일정을 중단하고 이제 백악관으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이에 대한 여파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한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서울에 가서 여기에 대한 모종의 어떤 언급, 한국과의 어떤 합의 이런 게 나오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폼페오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이 그 취소됨으로써 이번 그 한국이 당초 그 구상했던 종전선언 미북 대화 재개를 골자로 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상당히 좀 힘들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도쿄에서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4개국 회의를 가진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번에 열린 회의를 쿼드라고 합니다. 아, 이것이 무슨 회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쿼드는 이제 네 개다 이런 뜻인데요. 주로 그 미국, 일본, 호주 4개국의 그 안보 협의체입니다. 원래는 지난 2007년에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려다가 이제 좀 흐지부지 됐고요. 아, 그러다가 한 10년 만이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라고 부르는 회의입니다. 아, 거기서 그 중국의 그 일대일로 사업 이런 프로젝트에 대응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됐고요. 이것이 좀 몇 년간 걸쳐서 이제 쭉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일본, 호주 4개국 외무 장관들이 주요 모여서 안보 협치가 됐는데요. 주로 그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고 또 명분으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누가 참석해서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과 인도, 호주 등 최소 3개국이 중국과 불화를 겪는 와중에 이번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미국은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전방위로 중국과 갈등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인도도 히말라야 국경에서 중국과 40년 만에 가장 큰 충돌을 빚었습니다. 또 호주도 신종 코로나 기원에 관한 조사를 놓고 중국과 외교적 막차를 겪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탓에 각국 외교장관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주요 의제로 논의를 했고요. 또 인도 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쿼드에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이 네 개국이 중국의 착취, 부패, 강압에 맞서서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이 코로나를 은폐하고 악화시킨 것은 물론 자유와 민주주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개 쿼드 회원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취한 입장이 서로 달라서 확실한 입장, 하나의 입장을 형성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이번에 회의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은 호주의 수출국 1위고요. 또 일본의 수출국 2위, 인도의 수출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중 이런 일변도로 이렇게 나갈 수만은 없는 형편, 이런 형편이 반영된 결과 공동성명이 나오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일종의 나토 같은 조직을 동아시아에서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뭐 의도다 뭐 이런 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어느 정도나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그 나토는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요. 과거 그 소련의 그 위협에 대응해서 만든 유럽의 미국과 유럽이 만든 그 집단안보 체제죠. 그래서 이 같은 그 쿼드 회의를 두고서 언론에서는 일종의 동아시아에서도 그 나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아직 그 쿼드가 지금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토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미국 그 당국자들의 그 발언을 들어보면 그 같은 어떤 그 군사적 성격의 안보 체제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 8월에 쿼드를 그 나토처럼 그 집단 안보 동맹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쿼드를 이렇게 4개국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한 영어로 이제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그 언급을 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쿼드가 그 형성 중인 그런 그 그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역시 그 미국 대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같은 그 쿼드 회의도 한결 힘을 얻어서 이제 계속 그 나갈 것 같고, 만일 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이제 그 당선이 된다면 이 같은 중국의 견제 이런 것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쿼드 회의가 일종의 그 안보 체제 이런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쿼드 회의 외에도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경제 블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성격의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제외하고 이런 경제를 협력을 추진하는 그런 그 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인데요. 미국은 이미 호주, 일본, 인도,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참여하는 이 네트워크, 경제번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에 맞서서 이런 중국의 경제적 지지 기반인 글로벌 공급망 이런 시스템을 선보기 위해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세계 공장이다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
개혁개방 이전에는 가난했지만 1970년대 중반에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서방의 자본과 또 한국과 홍콩, 대만 이런 곳의 자본 흡수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요. 또 대표적으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무역을 크게 늘렸고 많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한 해 2천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잘 살게 되면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서방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대와는 달리 중국이 미국에 대적하는 패권 국가로서의 본색을 드러냈고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을 훔치기 위해서 스파이를 미국의 연구기관 회사에 보내서 기술을 빼내가고 이런 기술이 군사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미국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중국 위주로 된 글로벌 공급망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이 바로 이 경제번영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중국은 뭐 이 쿼드 회의를 뭐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싫어하죠. 왜냐하면 네. 이것 자체가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의 견제, 중국을 봉쇄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상당히 그 싫어하는 그런 거고요.
예.
단적인 예로 지난 그 도쿄에서 이번에 그 쿼드 회의가 열렸을 적에 도쿄에 있는 주일 그 중국 대사관에서 이제 그 6일 날 그 성명을 냈는데요. 배타적 회의, 그러니까 어떤 이런 국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누구는 빼고 누구를 견제하고 이런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성명을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만났죠?
네, 맞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스가 총리와 폼페오 장관은 코로나 감염 방지 차원에서 악수 대신에 주먹을 서로 부딪히는 인사를 나눠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과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를 축으로 해서 호주, 인도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함께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고요. 또 스가 총리는 15분간의 면담을 통해서 아베 정권 대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함께 가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서 오전에 열린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스가 총리를 가리켜서 매우 파워풀한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스가 총리가 미일 관계에 있어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함께 표시를 했습니다.
네, 한국은 쿼드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한국의 이제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이 그 지난 그 9월에 미국에 있는 그 연구소죠, 그 아시아 소사이트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쿼드 회의에 참여 안 할 거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화 장관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장소에서는 그 구조화된 동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역시 그 한국이 처한 그 지정학적인 그 딜레마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금 그 안보 관련해서는 한국은 그 미국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지만 경제 관련해서는 지금의 한국의 제일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중국과 상당한 무역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중국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안보 관련해서도 한국은 지금 북한 핵 문제 이것을 푸는 것이 상당히 큰 급선무고 그 높은 그 정책적 목표인데요. 여기에서 그 중국의 그 협조 협력이 없이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싫어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서 이것을 그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서울의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시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그 이 쿼드 문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몇 달간은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반도는 항상 그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참 어려운 일을 늘 겪고 있는데 이 미중 신냉전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그 대중국 압박에 그 영내 동맹국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한 압박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쪽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런 종류의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그 중국 정책에서 압박 이런 점들은 계속 그 강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중국 압박에 직접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발언권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반도 상황을 비롯해서 따로 우려하는 부분들 아까 최 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그 같은 마음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단결하는 것이 외톨이가 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이 급하게 대중국 그 압박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한국이 경제에 관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한국은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압박에 가담하는 것보다 상황을 봐가면서 좀 그 시기라든가 또 압박의 강도 이런 것들을 저울질하고 잘 검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언제쯤 서울을 갈 수 있을까요?
네, 당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7일 날 그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서울 한국을 방문해서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회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런 일정이었고요. 한국 정부가 또 앞서 공식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상치 않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이걸 취소했는데요. 국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10월에 다시 아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정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0월에 다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무부가 어떻게 입장을 보일지 또 폼페오 장관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가 한국으로 망명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성길 대리대사의 한국 망명 소식은 언론과 국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서 7일 한국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개인의 또 신변 안전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안전을 위주로 또 그 본인의 바람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외교부는 그렇게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대응할 것입니다.
조성길 대리대사가 어떤 경위로 한국으로 망명한 것인지 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성길 북한 그 대리대사는 그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경력의 이제 그 중견 외교관인데요. 지난 2017년에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정부가 이거에 항의하는 뜻으로 당시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북한 대사를 그 추방을 했습니다. 당시 대사는 추방했지만 나머지 외교관들은 그대로 있는데요. 로마에 있던 그 1등 서기관이 바로 조성길 그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조성길이 이탈리아 로마 대리대사로 있었는데요. 2018년 11월이죠. 그로부터 한 1년여가 지나서서요. 조성길 대리대사가 이제 북한으로 귀환할 시점이 됐는데 갑자기 그 조성길 대리대사가 이탈리아에서 잠적을 했습니다. 잠적을 감춘 거죠. 그래서 행방이 묘연했는데요. 아직도 왜 조성길 대리대사가 북한으로 안 돌아가고 잠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 망명 동기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온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제3국 그러니까 이탈리아 외에 다른 유럽 국가를 어떻게 거쳐서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부인과 망명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조성길 대리대사가 이탈리아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2018년 11월인데요. 어떻게 망명 소식이 1년 이상 알려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1월 10일에 부인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에서 종적을 감췄고요. 당시에 제3국 망명설 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 관심이 집중됐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에 한국 망명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사이에 이탈리아 외교부에 따르면 조 전 대리대사 부부의 그 딸, 미성년자 딸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조 전 대사 대리의 한국 입국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점을 우려해서 그 자신들의 신변에 관해서 알리기를 원치 않았고 한국 당국도 이를 존중해서 1년 넘도록 망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왔던 겁니다. 실제로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는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숨겨져 왔던 한국 행위, 한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후에 한국 국회 정보위원장이 공식 확인하는 그런 수순을 거쳤습니다.
네. 이 조성길 대리대사의 가족, 이제 딸과 부모가 이제 이산가족이 돼버렸는데 다들 이제 걱정하는 것이 자, 이 평양으로 돌아간 딸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런 점입니다. 지금 뭐 예상되는 처벌이라면 뭐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조성길 그 대리대사 부부는 지금 한국으로 망명을 한 거고,
예.
딸은 이제 중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딸이 그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11월에 이제 돌아간 것으로 그 알려졌는데요. 왜 한꺼번에 그 태영호 공사처럼 같이 가족이 탈북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그 부모와 딸이 각각 헤어져서 부모는 한국으로 오고 딸은 왜 평양으로 돌아갔는지는 아직 그 풀리지 않는 지금 그런 그 수수께끼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이렇게 딸이 탈북자의 외교관의 딸이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면은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그 외교관의 처신에 따라서 북에 두고 온 가족 친인척에 대한 처벌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그 탈북 또 이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나 무슨 저 체코슬로바키아를 가서 조용히 자신이 북한 대사관은 외교관은 탈북했지만 한국으로 간 게 아니고 제3국에 그대로 조용히 있다 이렇게 되면은 처벌은 받긴 하지만 그렇게 그 처벌이 그 심하다 이렇진 않다고 그 탈북자들은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그 태영호 공사처럼 또는 그 조성길 대리대사처럼 한국, 북한에서는 아직 한국을 그 상당한 무슨 있을 수 없는 민족 반역자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
북한에서는 이렇게 그 한국으로 망명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변절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역적 모의라는 예. 그런 걸로 지금 가리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가혹한 처벌이 그 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든가 이런 그 처벌을 한다고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조성길 대리대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한국에 오면서 이것을 밝히지 말아달라 이래서 거의 1년 이상 이 사실이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도 아마 그 딸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것을 아마 그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수용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코로나 확진 후 입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소식,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도쿄에서 4개국 회의를 열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통령을 지낸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9대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과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벤자민 해리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벤자민 해리슨은 유명한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리슨가는 지금 애담스가나 케네디가처럼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가 집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죠. 나와 이름이 같았던 증조할아버지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혁명 지도자들 가운데 한 분이셨고요. 할아버지는 9대 대통령을 지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존 스캇 해리슨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내셨죠. 난 1833년에 미국 중동부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오하이오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주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공화당에 들어가 정치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1812년 전쟁의 영웅이었던 할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자원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많은 공을 세우면서 나중에 준장 계급장까지 달게 됐죠.
전쟁이 끝난 뒤에 해리스는 여러 공화당 후보들을 도우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1876년에는 인디애나 주지사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는데요. 4년 뒤에 인디애나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6년 임기를 지낸 뒤에 재선에 실패하면서 다시 변호사 생활로 복귀했는데요. 그 뒤 2년 만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게 됩니다. 역사학자 앨런 스페러 교수에 따르면 1888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벤자민 해리스는 모두에게 차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못할 것 같으면 해리슨을 지지했던 겁니다. 해리슨은 아주 인기가 많은 집안 출신이었고요. 남북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또 해리슨의 출신주인 인디애나는 지금 우리가 경합주라고 부르는 주였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는 주였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인디애나 출신 정치인을 내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벤자민 해리슨 전 상원의원을, 민주당은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했다. 해리슨은 일반 투표에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약 10만 표 차로 뒤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2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네, 벤자민 해리슨은 일반 투표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233표를 획득하면서 168표를 얻은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앞서 1876년 선거에서도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지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해서 당선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선거 결과가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취임한 1889년은 조지 워싱턴이 뉴욕에서 초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진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에서 해리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During his presidency of just 4 years, the United States added 6. 해리슨이 대통령을 지낸 기간은 겨우 4년뿐이었는데 이 기간에 6개 주가 새로 미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미국 서북부 지역이 모두 미 연방에 포함되게 된 거죠. 1890년에 미 연방의회가 처음으로 포괄적인 남북전쟁 참전군인 연금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유권자들 가운데 남북전쟁 참전군인이 수백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참전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연금법안은요, 기본적으로 90일 이상 남북전쟁에 나가 싸운 모든 미국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참전 군인 출신이었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이 법안에 기꺼이 서명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앨런 스페러 박사는 이 법안이 큰 예산 낭비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해리슨이 국내 정책 면에서 의회에 대해 충분히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남북전쟁 참전 군인들을 위한 연금 법안을 통과시키게 했던 거죠. 연금제도 문제점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깨닫게 된 점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른다는 겁니다. 남북전쟁 참전 군인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연금 법안이 미국 정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게 될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 연금을 노리고 14살 난 소녀가 70살이 다 된 퇴역 군인과 결혼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해리슨 대통령은 또한 관세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맥킨리 관세법도 승인했습니다. 이 맥킨리 관세법은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정부가 높은 보호 관세를 부과하자 외국 제조업자들이 미국의 상품을 수출하길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기업이 일부 분야를 독점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국내 상품 가격이 뛰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습니다. 이 맥킨리 관세법은 셔먼 은 메이법과 더불어서 1893년에 미국 경제를 불황에 빠뜨리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어떤 종류의 통화를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기반으로 하는 금본위제를 취할 것인가, 은을 기반으로 하는 은본위제를 취할 것인가 하는 거였죠. 당시 의회가 셔먼 은 매입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연방정부가 매년 일정량의 은화를 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은화 사용이 미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게 해리슨 대통령 탓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 말기에 이르면 미국이 심각한 불황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해리슨 대통령이 물러난 뒤에 본격적으로 불황이 시작됐지만 미국이 불황에 빠지게 된 게 해리슨 대통령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890년에 나온 셔먼 독점 금지법은 해리슨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Sherman Antitrust Act of 1890 probably.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법이고요. 독특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셔먼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명되면 법원이 3배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어떤 기업의 독점 행위 때문에 다른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본 액수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1890년에 발효됐는데 지금까지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교면에서 해리슨 대통령은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1889년에 범리주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회의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미국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과 카리브해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elements in what we may call the new foreign policy.
우리가 1890년에 새로운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미국이 현대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해군이라고 할 만한 걸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 때 와서 현대적인 군함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죠. 해군력을 갖추면 외교 정책에 있어서 도구라고 할 만한 걸 갖게 되는 겁니다. 1890년대에 미국이 카리브해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해리슨 대통령 정권에서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하려고 처음 시도했습니다.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5년 뒤에 마침내 하와이를 병합하게 되는 기반을 닦은 겁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뛰어난 연설가였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수만 명 군중 앞에서는 열정적인 연설을 했지만 너다섯 명을 앞에 놓고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다는 인상을 주면서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공화당 내 해리슨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지만 해리슨 대통령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화당 내에서 많은 정적들의 도전과 비판을 받으면서 해리슨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에 지쳐가고 있었다. 또 아내 캐롤라인까지 결핵이 걸려서 생명이 유독한 상태였다.
His wife died in 1892. She had been ill.
해리슨 대통령 부인이 1892년에 사망했습니다. 결핵에 걸려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병을 앓다가 사망했죠.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 자신이 재선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거에 나가긴 했지만 별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죠. 사실 맥킨리 관세법이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없었고요. 해리슨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슨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선에 도전했는데요. 결국 클리브랜드 전 대통령에게 큰 표차로 패배하게 됩니다.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면서 해리슨 대통령은 감옥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4년 뒤에 공화당 동료들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해리슨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별로 높지 않은데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임기란 책을 쓴 앨런 스페러 교수 역시 해리슨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하위에 올려놓았습니다.
He was a very decent man. I think
해리슨은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해리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위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벤자민 해리슨은 남북전쟁의 영웅이었고요.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하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선되지 못했고요. 또 정책을 잘 펴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벤자민 해리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미국 수정 헌법 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피터 버코위츠 정책기획국장은 한 국가의 종교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인 자유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know it's an empirical matter. This high correlation between countries that protect religious liberty and countries that protect all the other freedoms.
피터 버코위츠 정책기획국장은 우리는 종교적 자유를 잘 보호하는 국가는 미국의 관심사인 다른 기본적인 자유도 잘 보호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존중한다면 하나님, 신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을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이란,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은 미국이 국내에서 인권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도 인권을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버코위츠 국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liberal democrac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which are grounded in an affirmation.
버코위츠 국장은 미국처럼 인권의 뿌리를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중국, 이란, 러시아처럼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국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학에서는 그런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유엔의 인권선언은 모든 정부가 지켜야 하고 또 모든 형태의 정부를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버코위츠 국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인권을 구현하는 최고의 정치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They're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view.
You bet.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